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한 27년 동안 잠실에 삽니다. 지금은 잠실 그 잠실 나루역 옆에 있는 그 파크리오라는 데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가다 들리는 소문에 이 남포교회가 굉장히 잠실 이쪽에서 유명하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한번 불러줄 때도 됐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안 불러주신다 하고 굉장히 그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 저는 남포교회를 좋아하기보다는 이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주회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인터넷 즐겨 찾기에 그 몇몇 교회가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끔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남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성서 주회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 뭐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그 성서 주석가가 아니신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아주 분석적이고 시원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 보게 되면 야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 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몇 분이 지고 계시네. 항상 우리 그 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복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도 아마 크게 차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른다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죠. 저는 그분을 자주 인터넷을 통해서 뵀는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거.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비극적인 데가 많아요. 오늘 어떤 분이 모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저 뒤에 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남포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좀 본인이 좀 찔리는 데가 있으시는 분도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자, 이 남포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아마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참 그 생뚱맞은 질문이죠. 이게 무슨 주일학교도 아니고 벌써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셔가지고 이 남포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좀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요. 근데 저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뭐 성경책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대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이 성경책을 처음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기묘자요 모사라 이런 대목입니다. 이 성경이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기묘자리는 얘기를 쓰십니까? 부군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야 진짜 당신 참 기묘자다 이런 얘기 해보셨나요? 금강산 1만 2천 명이 봉우리마다 기기묘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면서 기묘자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그 다음에 모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사라는 단어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모사라는 단어 뒤에는 꾼자가 붙어요. 모사꾼. 근데 꾼자 붙는 것 치고 별로 그렇게 느낌이 좋은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꾼자 붙는 거 생각나는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기꾼.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거 보니까 사기꾼 또 장사꾼 그것도 나쁜 뜻인가요? 하여튼 뭐 네? 노름꾼 난봉꾼 뭐 이런 하여튼 이 대개 우리가 뭘 갖다가 꾼자를 뒤에 붙이게 되면 안 좋은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약간 하대하는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올 메시아가 모사꾼이냐 말이죠. 모사꾼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일을 안 하고 뒤에서 무슨 음모 이렇게 꾸며가지고 남의 그 뒤통수 때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모사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기기묘묘하다 모사꾼이다 그러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기기묘묘하게 남의 뒤통수 때린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진짜 뜻이 뭘까요? 그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 진짜 뜻이 과연 뭘까? 그런데요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어 성경 그러니까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 NIV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 우리 남포교회도 영어 성경반이 있다면 아마 지금 NIV판 가지고 아마 영어 공부를 동시에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그 영어 성경, 그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요 기묘자요 모사라 하는 요 대목이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 그 저를 소개하신 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느냐 하면 우리 남포교회는 수준이 참 높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걱정됐나 봐요. 수준 낮은 얘기 할까 봐. 그래서 내가 알죠. 남포교회 수준 높은 거는 이분들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성서 주회를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수준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거야. 원더풀 위대한 놀랄만한 뛰어난 이런 뜻이잖아요. 카운슬러는 뭐죠? 상담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오시느냐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구원자 아니면 좀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죠. 원더풀 카운슬러. 그런데 신약에 오시게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상담자다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요 대목도 우리가 보통 때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요? 생각보다는 수준은 안 높네. 이제는 좀 편하게 해도 되겠나? 굉장히 얼었어요, 지금.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또다시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요, 모사요, 보혜사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카운슬러라는 단어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 단어로 하게 되면 상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복잡하게 보혜사, 모사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성서가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이 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 성서를 번역하시는 그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일본, 중국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그게 모사니, 보혜사니 이렇게 아주 복잡한 단어가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성서를 번역을 한다면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본인이 보혜사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혜사인데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분은 너희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대목이 있죠. 거기 나오는 그 보혜사, 이것도 카운슬러다. 여기 이제 진짜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NIV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오늘 대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때 그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상담자. 그러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상담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뭐죠? 예, 이제 수준이 조금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실 일이라고 얘기해 주신 대목인데 요게 상담의 정의입니다. 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요 대목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바꿔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상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일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남포교회를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담이라는 게 그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뭐 공부하면 오랫동안 공부하면 좋겠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꼭 공부하고 자격증 땄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여기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시들인데요, 이 어머니들이 보통 하시는 일이 살림 아니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아주 귀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와가지고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살림이라는 거는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살림입니다. 죽이다의 동사형인 죽이다라는 동사형의 명사형은 뭔가요? 죽임이죠. 죽임을 당하다 할 때 죽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하는 이 살림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을 꼽는데, 그 유태인들이 항상 옆에다 두고 이 지혜를 구하는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 그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서로 이 맺어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례사까지 해줬잖아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가정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많은 가정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너희들 가정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혹시 가정에서 무슨 어려운 일 있는 집이 있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럼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심 한 집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집이 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우리 집부터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다 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씩을 집집마다 다 보내줬답니다. 본인을 대신할 사람을. 그게 누굴까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망각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여기 지금 어머니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집마다 파견돼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런데 이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제일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맛있게 장만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이거를 이제 서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먹고 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이 수십 년 동안 가족들에게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식사를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하시는데 혹시 조리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하시나요, 그거?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뭐냐? 어머니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나 없다. 그럼 지금까지 조리사 자격증도 없이 그냥 음식을 했단 말이에요? 나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조리사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머니가 해준 음식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가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새끼들은 그냥 콱 아직까지 이것들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걸 모르는 철없는 새끼들 아니에요? 어디 어머니한테 조리상 자격증이 있냐 없냐 있다는 걸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이지. 그러고 나서 이게 놀다가 들어왔어요. 엄마,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엄마, 나 지금 몸이 좀 아파. 그래? 일로 와봐.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너 지금 열나는구나. 너 지금 감기였나 보다. 의대들 나오셨어요, 다들? 이거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거 아세요? 한술 더 떠가지고 서랍에서 열고 약을 꺼내가지고 너 요 약 먹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두 시간만 땀 흘리고 자고 나면 더 다 난다. 약대들 나오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래저래 무면허 인생이야. 무면허 인생.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진짜 중요한 일들은 면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저래 우리가 무면허 인생인데 거기다 상담 하나 덧붙인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요, 누가? 이래저래 다 무면허 인생인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는 걸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더풀까지 못 가더라도 그냥 카운슬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런데 이 상담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몸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몸,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이 식사 준비하시고 이 따뜻하게 방을 이 대표 주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또 하나 중요한 걸 하셔야 되는데 뭐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도 살리셔야 되는데 마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굉장히 많이 지고 살아가. 우리 가족들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마음속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아무도 우리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유토피아,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는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이,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이라고 하는 게 젖, 이거는 몸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꿀은 뭐예요? 꿀. 요거는 마음을 살리는 행복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많은 우리 지금 보면 젖은 마련해 주는데 꿀은 안 줘. 그래서 먹고 살기는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 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만 주시지 마시고 이 몸만 살리는 걸 하시지 마시고 무엇까지 살리셔야 돼요? 마음. 마음까지 살리는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단 말이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한참 연애하거나 이래가지고 신혼에 신혼생활이 어떠냐?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소금이 흐르잖아요. 깨가. 그래가지고 홈, 홈, 무슨 홈이에요? 스윗 홈. 여기서 스위트가 되는 건 달콤하다, 꿀, 그래서 하니, 하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로 꿀, 꿀 이렇게. 그게 무슨 돼지, 돼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꿀.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같이 해주시는 정말로 이 그 남포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긴 수준 높은 교회니까 이제 영어를 했으니까 이제 한자를 쓰겠습니다. 상담이 뭐예요 도대체가? 저도 이거 준비 많이 했어요. 영어, 한자 다 이거 하느라고. 자, 상담인데요. 이게 상담이잖아요. 요 담자를 보시게 되면 요게 말씀 원변에다가 불화자를 같이 쓰면 담자가 되잖아요. 요걸 따로 하게 되면 요 사람 인자에다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이게 불화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사람 인자에다가 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요. 요거는 또 이제 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뜻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이제 늘어나는데, 요 사람 인자는 원래는 요런 글자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한자로 쓸 때 뭐라고 쓰느냐면 인간 이렇게 쓰는데, 이 간자가 무슨 간자인가요? 사이 간자죠. 사람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다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어기고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이게 좀 이제 또 욕을 해야 되니까 약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인간도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그거는 얘는 그렇죠, 짐승이죠, 짐승. 사람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가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새끼는 개새끼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누구랑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두 개 찍으면 불화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점을 이렇게 두 개 찍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에 보게 되면 이런 자가 있죠. 이게 무슨 자인가요? 이거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계집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계집녀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자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여자에다가 점을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찍으면 뭐가 되나요? 어미 모자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의 묘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양에서는 어머니를 뭐라고 받느냐 하면 여성인 여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하면 자녀를 낳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여서 키워주는 여성, 이게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라는 여자에다가 어머니의 가슴을 상징하는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어머니로 뜻이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젖을 먹여서 키워주는 여성이죠.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우리를 키워주는 거는 앞에다 다 모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온 학교를 뭐라고 부르죠? 모교. 이게 어미 모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 모교라는 게 어머니가 다닌 학교인가요? 아니죠. 나를 키워준 학교. 그래서 모교. 나를 키워준 나라 모국. 나를 키워준 교회 모교회. 이렇게 다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키워준다 이럴 때는 모자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지만 이 우리의 그 언어 감각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머니는 우리를 길러주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인자에다가 양 가슴을 뜻하는 점을 양쪽에 두 개 찍으면 불화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불이 어디 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 마음속에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불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생겼으니까 화가 나면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화가 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그 한평생 화 안 내본 분 같은 표정 짓지 마시고, 응? 그렇죠. 열이 나죠. 열불이 나죠. 왜?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우리 속에? 불덩어리가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열불 나죠. 그래서 열이, 열불이 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냉수한 거로 들이켜야 돼. 이 속에 지금 화, 열불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속 썩이면 야 이 자식아 네가 계속 엄마 속을 썩이는 바람에 엄마 속이 지금 새까맣게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 왜 타들어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타들어가요?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가. 이 또 이 남편이 또 자꾸 오랫동안 이 마음고생 시키면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신이 하도 내 속을 썩이는 바람에 이미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미 새까맣게 뭐가 돼 있어요? 숯검댕이, 재가 다 돼 있어. 이미 다 탔어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표현인가요? 불덩어리가 있다는 표현이죠.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면 속이 쓰려. 왜냐면 속에서 불덩어리,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는 불에다 손대가지고 대게 되면 쓰리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덩어리도 계속 어떻게 해? 속이 아파. 계속 속이 쓰려요. 그리고 속이 어떻게 돼? 계속 상해가.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번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요. 불장난하지 말아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피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소화기는 어디 있고 소화전은 어디 있으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꿔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건 안 가르쳐 줘. 그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꿔야 되는지 하는 거? 이거 별로 배워보신 적 없으시죠? 예. 그런데 밖에 있는 불은 우리가 도망가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피하나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속에 있는 우리 불덩어리를 피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이걸? 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화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화를 푸는 방법은 화를 내면 돼요. 화를 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냐면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화내는 건 나쁜 거니까. 그러면 화를 빨리 내가지고 풀면 간단한 문제를 이거를 갖다가 내지 못하고 속으로 가지고 있게 되니까 속이 어떻게 돼요? 계속 타들어가. 계속 타들어가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빨리빨리 푸셔야 돼. 그랬더니 어떤 제자 하나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닌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성경에 화내지 말라고 돼 있대요. 그렇구나. 근데 나도 대충 한 60년 교회를 다녀서 성경책을 좀 읽어봤는데 예수님도 화내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화내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네가 화 좀 낸다고 뭐가 큰일 나냐? 예수님이 어디 화만 잘하냐? 욕은 또 얼마나 잘하냐? 우리는 기껏해야 개새끼인데 이분은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아 이게 뭐 보통 욕발이 아니잖아 이게. 그랬더니 이 제자가 저를 아주 그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선생님은 왜 성경책을 읽어도 꼭 그런 대목만 읽으십니까?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개정판 본다고. 그런데 좋은 얘기 물론 많이 있죠. 좋은 얘기는 많이 있죠. 그렇지만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낸 대목도 많이 있죠. 그 시편 다윗이 쓴 시편 보게 되면 거긴 뭐 이렇게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새끼들 다 죽여주시고 그 부인들 전부 다 과부 만들어주시고 그 자식들은 이 새끼들은 전부 다 거지 만들어주시고 막 이게 보통 나가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하나님이 벌을 줬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화를 그때그때 안 내고 마음속에 쌓아두게 되면 그 상태가 화가 두 개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불화자가 두 개 있잖아요. 또 이제 또 우리 또 수준이 높으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가자 말이죠. 이 한자에는 똑같은 자를 여러 개 쓰게 되면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좀 나무 목자인데요. 나무 목자가 하나, 둘, 이렇게 셋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나무 목자, 수풀림 자, 삼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야. 네 개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항상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이건 아주 많다, 이제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보통 때도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 있다, 항상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속에서 계속 불덩어리가 계속 타들어가니까 속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 이 증상이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밖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이 폭력을 쓰는 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뭘 많이 하나요? 싸움을 많이 하죠. 누굴 때리고 부시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화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에요. 화가 많이. 또 이 사람들은 이 신체적으로만 이 싸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많이 폭력을 써요. 언어 폭력. 이게 뭐죠? 욕이야, 욕. 욕을 많이 해요. 화가 난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그 이 공파 이 그 이 공 이 이 폭력적이고 욕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왜 폭력적이고 욕을 많이 하나요? 얘네들의 마음속에 뭐가 많아요 지금? 화가 많아. 화가. 왜 화가 많은가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왜 화가 많은가 하는 걸. 그래서 얘네들이 화가 많이 나니까 자꾸 누구를 괴롭히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 나보다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저 새끼들을 죽이고 싶어. 화가 막 나. 그러니까 욕을,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한테 이 소형 마이크를 달고 얘가 얘기를 할 때 욕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하는 걸 봤더니 평균 1시간당 194번을 욕을 한대. 4시간 동안 욕을 제일 많이 한 애가 385번을 입에 달, 그냥 입만 열면 욕이야. 일단 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들어가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풀어주나요? 안 풀어주나요? 안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으로 화가 더 쌓일 거다 하는 게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불화자가 세 개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제 큰일 나. 이거 무슨 자인가요? 염자입니다. 폭염이 내려쬐다 할 때 염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폭발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사람 하나 죽입니다. 그래서 화나면 사람 죽입니다. 이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기독교만큼 잘 알려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화가 났던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한 짓이 뭔가요?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사람 죽인다는 거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화를 그냥 놔둔다는 게. 이게 그대로 놔두면 결국 사람을 하나 죽인다 이겁니다. 이 싸울 때 보게 되면요, 욕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대개 싸울 때 화가 나서 욕할 때 그 욕의 주제가 뭔가요? 욕의 내용이 공통적인 게. 예? 그렇죠.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까보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 요 새끼를 죽이고 개값을 물어. 뭐, 요런 욕도 있더라고요, 또. 오늘 제가 남포교회 역사상 여기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요새 보면 박 목사님이 젊었을 때하고 많이 변하셨어요. 뭐가 변했는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아마 대충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옛날에는 이 부모들도 자식 키우면서 화난 일이 많을 때 욕 많이 했어요. 육실할 년 뭐 이런 예병할 놈 뭐 이런 뭐에 빠져 죽을 놈.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게 욕해 주시던 부모님이 그리우신가요? 내가 못 죽이겠으면 또 제3의 힘이라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새끼 앉아봐갖고 그럴 땐 귀신이 동원, 귀신까지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싶죠. 이게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새끼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니까 자꾸 싸움.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뭐 같이 우리가 그 일을 겪어서 잘 아는데 뭐 그렇게 꼭 화낼 일도 아닌데 유독 그냥 빨리 화가 잘 나는 사람 있잖아요. 욕하면서 저런 새끼들은 저건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보통 때는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잘 이 참는 분들인데 운전할 때 보면 조금만 누가 끼어들어 저런 새끼는 죽여야 돼. 저거는 저런 새끼 때문에 이게 지금 이분은 지금 속에 뭐가 나 있는 분이에요? 화가 나 있는 분이에요. 화가 나 있는 분.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밖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울 때 화내는 거는 나쁜 거니까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이걸 참아야 돼요.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는데 한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 내 속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병이 들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이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화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정신 건강을 진단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화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올라가 있어요. 병명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병이라고. 이 병이 이게 남자한테 많아요? 여자한테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왜? 여자들한테는 자꾸 참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참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시집 갔던 딸이 친정에 왔어요. 그러면 이 시집에서 있었던 속상했던 얘기를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구른 거, 남편이 화나게 군 거, 시동생이 짜증나게 군 거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정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딸이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다니 얼마나 친정 어머니도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래도 다시 이제 딸이 돌아가야 될 때는 대문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참아라. 그래도 네가 참어. 그래야지 집안이 조용해진단다. 그러니 참다가 보니까 이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화병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그럼요. 그냥 대개 혼자 계실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화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잡한 거 없어요. 뒷골이 괜히 땡긴다고 하얀 띠들르고 누워있다거나 뭐 괜히 뒤가 땡긴다거나 이거나 이런 게 화병이고 잘나고 누웠는데 갑자기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냉수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뭐 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속에 쌓였어요. 이분들은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사는 게 억울해. 화는 저 새끼가 내게 했는데 왜 나는 참아야 돼 자꾸? 한 대라도 줘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억울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자꾸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화를 엄한 사람한테 낼 것 같으니까 방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속으로 위축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돼?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건 아시죠? 자살이 많다는 거는 이 화병에 걸린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자살까지 가는 거죠.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실 때까지 오늘 하루에 평균 42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야. 여기 지금 20대, 30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 사망률 1위,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아니죠. 요새도 또 그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몇 년 주기가 됐다고 최진실 씨의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최진실 씨 자살한 다음에 영정 들고 나가는데 그 영정에 성도 최진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나요? 그 남동생이 또 1년 반 뒤에 또 자살했죠. 걔도 성도 최진영이야.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최진실 씨는 새벽 예배까지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대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금쪽 같은 자식 둘을 남겨놓고 죽을 때야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올 정도였으면 왜 교회 와서 이거를 풀으려고 안 했을까요? 도움을 얻지를 왜 안 왔을까요? 이 최진실 씨가 자기 자녀 둘을 누구한테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을 챙겨주는 의상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자기 자식 둘을 맡기고 그리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그 금쪽 같은 자식 둘을 두고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족과 교회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야.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둘까지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조직이 보통 기독교에서는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정과 교회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살아서 맛보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최진실 씨가 자기 자식 둘을 두고 목숨을 끊을 때 이 둘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놔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뭐 이렇게 살아서 무슨 낙이 있어요 지금. 그게 죽고 싶어요. 근데 그냥 죽고 싶은 게 아니죠. 어떻게 죽고 싶나요? 칵 죽고 싶지 이렇게. 자, 그래서요 죽이고 싶고 죽고 싶어요. 끝끝내는 사람이 죽어야 끝나.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밖에 있는 불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불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도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림을 하려면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려줘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 더 연속되는 것뿐이지. 정말로 마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도 살려주셔야 돼. 이제부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몸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려주셔야 돼. 우리 가족들이 밥 한 끼 굶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지만 얘가 지금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나 없나는 관심을 안 쓰신다 이거야. 이제는 그거를 관심을 쓰셔야 돼요. 밥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하루 안 먹어도 안 죽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이 병을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라고 그랬나요? 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많이 있나요? 교도소 가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많이 있나요? 병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덩어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가. 근데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게 푸는 거죠? 그렇죠. 말로 푸는 거죠. 우리가 싸움하는 애들 말릴 때 야 말로 해 말로 이러지 않아요? 이 억울하다고 방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다면 또 뭐라 그래? 일로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봐라. 말하면 속이 시원해진다. 속 시원히 말 좀 해봐라. 말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씀 원자가 붙어 있는 게 담자야. 이 담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하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런데 혼자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겠다고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하다가 웃다가 또 혼자서 울다가 이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에 안 듣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 수 있게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서로 상자가 붙었어. 서로 상자가.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야. 상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야.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왔나요? 안 해왔나요? 해오셨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풀어주려고 노력 안 하셨어요? 해오셨죠. 본인이 하는지도 모르고 했지. 이게 다 무면허가 되게 이렇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지. 앞으로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하셔야 되나요? 앞으로도 하셔야 되죠. 너 지금 화났는데 아직은 괜찮다. 좀 더 쌓아뒀다가 진짜 화나게 되면 그렇다면은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상담 받고 와라. 이럴 수 없는 거죠. 밖으로 보내면 그때부터 돈 들어요. 저 정도 되는 사람하고 상담 한번 하려면 최소가 1시간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야. 그래도 줄 서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기본이 10번이에요. 왜 그렇게 도둑놈 보듯이 보십니까? 응? 약도 안 주는데 뭐 1시간 동안 무슨 20만 원이나 받냐 이렇게 굉장히 도둑놈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데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잔뜩 가지고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다 풀어내고 속이 시원해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고 나간다면 이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증명서 써주시면 디스카운트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것도 인연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만나야 돼. 우리가 상담실에서 여기서 이렇게 우아하게 만나셔야 돼. 우아하게. 그런데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모여서 얘기한다고 다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수준 낮은 이야기가 뭐냐면 험담이에요. 거기 없는 사람들 욕하는 거, 험담. 이 사람은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누구 자꾸 욕을 해야지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험담을 많이 해요. 험담보다는 조금 나은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게 있어요. 잡담. 이거 괜히 시간만 보내고 집에 갈 때는 허해. 내가 뭐 한다고 오늘 또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했냐. 요거보다는 그래도 갈 때 기분이 좀 좋은 얘기는 있어요. 환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준 높고 진짜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상담이야.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모든 이야기가 다 상담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신다 이거야. 그러면 말을 해야 되죠. 말로.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그런데 이 말로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가 하는 걸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독학으로 내가 생각해서 옳다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역효과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 풀라고 와서 우리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더 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왜 불난데 부채질하냐. 내가 그렇지 않아 지금 속이 불이 활활 타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너한테 왔는데 너 왜 거기다 살랑살랑 부채질까지 하냐. 이런 걸 갖다가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염장지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속으로 다시는 내가 너하고 이야기 하나 봐라.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있더라도 니하고는 다시 얘기 안 한다. 왜? 벽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염장은 안 질러. 근데 너는 말끝마다 꼬박꼬박 염장 질러. 그래서 니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가 하는 걸 보시면 아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같은 교회 가족들 간에 건강한 데일수록 대화가 잘 되고 이게 안 될수록 말이 없어요. 저는 우리 그 상담을 공부하는 제자들,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매 방학 동안마다 3박 4일 동안 아예 집을 떠나가지고 이 자기 속에 있는 화를 풀어가는 이런 활동을 해요. 이걸 우리가 집단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집단 상담을 할 때 맨 첫 번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 서로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데 하룻밤만 같이 지내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거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말이 3박 4일이지 무박 4일이야, 무박 4일.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거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밤에 잘 틈이 없어요. 이걸 빨리 풀고 가야 되니까. 그 대신 마지막에 3박 4일을 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 찍을 때하고 얼굴들 표정이 싹 달라져 있어요. 속에 있었던 거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이 환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들 예뻐졌어요. 자기들끼리도 예뻐졌다 그래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마음속에 있는 짐을 다 풀어내고 마음이 홀가분해져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거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뻐지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자연산이야. 아주 편해져요.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좀 느껴지시나요? 그럴 거라는 거? 우리 보통 젊은 애들이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고 예뻐져가지고 오면 어, 너 요새 사랑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차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차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화가 차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게 되면 얼굴이 자꾸 굳어져 있고 그늘이 져 있고 그래요. 지금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화를 좀 풀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화를 누가 풀어주나요? 내가 풀어줘야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화가 풀리나요? 자, 대화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듣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죠. 자, 이렇게 듣기 말하기가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오고 가면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애정도 싹트고 우정도 싹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게 상담자잖아요. 이 엄한 사람 붙잡아다가 자기 화를 풀려고 하는 건 상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화를 풀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화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나요? 화를 풀어주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나요? 화를 풀어야 될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가 말을 많이 해야 되나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나요? 너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너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염장 지르는 거야. 이게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고 싶은데 내가 자꾸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더 나. 그러니까 네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어? 네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속에 지금 화가 나서 터질 것 같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러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자꾸 내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시는 나는 네하고 얘기 안 해. 왜? 너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러니까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해요. 부모가 틀린 얘기해서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아니에요. 부모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안 해. 왜?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그리고 자꾸 본인이 얘기만 해.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나는 선생님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이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한 이야기는 10년 같이 사는 우리 남편한테도 못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10년 같이 산 남편한테 못한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한테는 왜 해요? 저는 들어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시간 내내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죠.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거야. 얘기 못하고 이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게 이걸 다 들어주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남 얘기 들어주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이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현명한 임금이 누구예요? 예?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왜 현명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한테 뭐를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구약 성서에 지혜를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빌었다는 그 지혜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혜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뜻, 원래 뜻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알려줄 게 많으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지식이 많은 분이 되실래요? 아니면 지혜가 많은 분이 되실래요? 지혜가 많은 분이 되셔야 돼요. 지식이 많은 걸 하려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가진다고 한들 네이버 지식인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못 이겨요. 거기다가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구글까지 들어가면 끝내줘.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지혜야. 얘네들은 우리 이야기를 못 들어줘. 그래서 아무리 네이버 지식인하고 얘기해봐야 내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 이 새끼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지식을 얻을 때는 네이버 지식인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혜는 못 줘, 걔네들이. 지혜라고 하는 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분이에요? 부군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부인이 진짜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이 한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구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가를 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 참 어려워요. 해보시면. 그걸 우리가 뭘 보고 하느냐 하면, 이 그 노래방에 가보면 아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방에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노래방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한 단체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은 노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노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노래해라. 그러면 우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꼭 그 사람도 일으켜서 시킵니다. 가만을 안 놔둬요. 너도 해. 그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면 막 위협을 합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쿵자라작작 삐약삐약 막 이릅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북쪽에서 쳐들어올까 봐 지금 근심스러운데 노래방에서 야가 쳐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일어나서 노래를 할 수 없이 합니다. 하기 싫은 노래를.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요, 아무도 안 들어. 아니, 듣지도 않을 거를 갖다 왜 쳐들어온다고 위협해가지고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뭐 하나 보면 다 그 다음에 요 사람 노래 끝나면 자기는 뭐 할까 다 책 보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격 급한 분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도 못 참고 나가서 미리 예약해요. 그러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취소 누르면 반주 끊겨. 아니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노래 시켜놓고 반주 끊는 저희가 뭐야.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신용은 듣는 신용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요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요거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 얘기에 잘못된 점을 딱 고른 다음에 그냥 다음번에 내기 얘기할 때는 그냥 단칼에 골수를 빠겠다 막 이제 이름. 그래가지고 성질 급한 분들은 남이 얘기할 때까지 못 참아요. 알아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니? 내가 너를 열 달 동안 내 뱃속에 앓고 있다가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면 어떻게 하니? 엄마는 네가 모르는 너도 더 알아. 그런데 엄마 생각에 너는 이러고 나가는 거야. 야는 지금 얘기 꺼내지도 못했어 지금. 그럴 때 얘는 엄마가 자기를 잘 알아준다고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답답해할까요? 답답하지.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절대 듣질 않아. 우리 딸이 금년에 서른인데요. 얼마 전에 얘가 미국에 있다가 금년이 제가 이제 얼마 있다 제가 이제 60이 돼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회갑이 있습니다. 이제 회갑 잔치를 한다는 핑계로 지금 나와서 집에서 좀 쉬고 있어요. 8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그 문장 완성 검사라는 성격 검사를 갖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 너무나 내가 놀래고 한편으로는 재밌었어요. 거기 문장 완성 검사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하고 그 옆에다 쓰는 게 나오는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모르신다 이렇게 썼어요. 아,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부모가 다 상담을 한다고 이 명색이 남의 얘기 듣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부모로 뒀는데 내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잘 이해 모른대요. 그러니 야 모르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그 24시간 따라다니고서 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모르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모르냐? 내가 엄마인데 너 내가 열 달 동안 내 뱃속에 있다가 너 내가 낳고 지금까지 너 키운 사람이 나인데 엄마가 왜? 엄마는 다 알아.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기라는 거 아세요? 엄마가 뭘 다 아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편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있을 때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가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야 오늘 굉장히 내가 좋은 강의 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말을 듣진 않고 내 얘기만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답답했지. 오늘은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듣기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다 해봐라. 그러면 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얘기해요?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이 사태가 무슨 사태인가 이 사태가. 무슨 그 오늘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뭐가 있다고 해서 가더니 뭘 듣고 왔는데 이러고 있을까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엄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 뭐 갑자기 뭐 들어주기 뭘 들어줘. 그럼 오늘만 들어주고 내일은 어떡하려고. 대화라는 거는요 내가 얘기할 때는 나도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대화가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말래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아주 간단해요. 공식이. 그래서 오늘 그 공식을 지금 알려드리겠다 이거죠. 아주 간단해요. 이게 좀 빨간 게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걸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오시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한번 이제 아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화살표가 이리로 갔잖아요. 내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화살표가 다 일로 온단 말이죠.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누구만 얘기해요? 지금 화살표만 보면. 너만 얘기하잖아요. 너만. 이게 듣기야. 내 차례가 되면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듣기가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듣기야. 그러려면 나도 내 차례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오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게?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고 나는 지금 이러이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고 얘기하면 화살표가 일로 오잖아요. 그러면 화살표가 여기서도 일로 오려고 하게 되면 여기가 나는이 돼야지 화살표가 일로 오죠. 그럼 여기서 나는이 되려면 여기서 나는 뭐라고 주어를 해야 되나요? 네? 너는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는 하고 주어를 쓰는 거를 너는 하고 주어를 바꾸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듣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나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또 너는 하니까 여기서 나는이 되죠. 그러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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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사람만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너는 그 다음에 화가 나잖아요. 화를 풀어. 화는 감정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헤아려주면 되죠. 너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상담하는 사람은 요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당 얼마씩 받아먹고 살아. 한마디 네마디 안 해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너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남편이 그럴 때 굉장히 화났겠다. 그러면 말도 마세요 선생님. 그때 내가 진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죽이고 싶어서 얼마나 화가 나서 뭐 죽이고 싶기까지 했겠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너는 그랬겠다. 진짜 그랬겠구나. 야 그때 얼마나 슬펐어요. 이러면 그냥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냥 얼마나 그때 자기가 말은 못했지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는지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충고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너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남편한테 대들어 대들어 막 대들었다가 싸움이 더 크게 나는 거 누가 책임지려고. 난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굉장히 걱정이야. 그럴 때 그래? 그 새끼 아직 그 아랫배에 기름이 덜 빠져서 하루만 굶겨. 하루만 굶겨. 그게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애가 밥을 안 먹어서 건강이 해칠까 봐 얼마나 걱정돼. 이렇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본인이 애들이 이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이래서 걱정되는가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다 속으로 풀어나가는 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푸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짐을 얹어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나 더 가르쳐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짐을 하나 더 줘. 짐을 우리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는 뭘 내려놔 주세요? 무거운 짐을, 화를 풀어준다 이거예요. 화를. 진짜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러시는 분인가 아닌가 사례를 하나 보고 한번 예수님의 상담법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예수님이 마음의 짐을 풀어놔주신 사건이 상담의 백미야. 자, 우리가 알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돈이 많았죠.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왜 행복하, 이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너무 신령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거로 하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이웃들로부터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이야? 완전히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완전히 왕따 당한 사람이야. 소외돼가지고 완전히 이 외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집에 왕래도 없고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가족관계도 성경에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된 집인지. 이렇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벌써 마을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이 신약 성서를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체적인 특징을 밝힌 게 유독 이 사람이야. 키가 작다라는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키가 커요 작아요? 모르지.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인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을 밝힌 게 삭개오야. 키가 작았다. 얘는 얘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웃들하고 사이가 나쁜가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간 거 보면 알아요. 만약에 이웃들하고 사이가 좋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좀 비켜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왜? 키 작은 사람이 앞에 나가는 거니까. 항상 사진 찍을 때 보면 키 작은 사람의 특징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들하고 사이가 좋았더라면 야, 나도 예수님을 좀 뵙고 싶은데 내가 좀 앞으로 나갈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나가도 너희들은 예수님 보이지 않니? 이렇게 한번 시도라도 해볼 뻔한데 이 삭개오는 한 번도 그런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무에 올라가. 왜? 씨가 안 맥힐 걸 알았거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쫙 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니까. 심리학이 이래서 좋아요.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그냥 우기면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 감정도 들었겠죠. 한편으로는 혹시 또 예수님도 내 이웃처럼 나한테 욕하지는 않으실까? 좀 똑바로 살으라고. 뭐 할 게 없어서 네가 세리장을 하냐 이 자식아? 응? 세상 똑바로 살아 인마.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나한테 욕이라도 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예수님이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모르시고 그냥 지나철 지나가시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던져주셨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쫙 오고 있는 것을 나무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시더니 위를 우러러 보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마디가 뭔가요? 예,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에 뭘 불러주셨나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신약 성서를 다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게 삭개오가 유일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아픈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돌아다 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자여.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자를 한 분 만났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유독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거야 우리가 모르지. 예수님 마음이니까. 엿장사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해요? 그거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게 어디 뭐 몇 번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상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다 지금 왕따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외롭고 무시당하고 이러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이름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뭐가 힘든지도 나 알고 있어. 이게 이름 한 가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 꽃. 그 꽃의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부터 너는 나한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를 꽃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김춘수 시인 이전에 다 알았어 벌써 이걸. 이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아까 제가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매 방학 동안마다 이제 간다 그랬잖아요. 한 번 가면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그 같이 갔던 학생 중에 이 35살 먹고 결혼까지 하고 본인이 지금 중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요. 선생님 제 이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 이름 알지? 그때 제 이름이 뭐예요?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 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너 누구누구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자기 이름을 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때 이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그때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이 나이가 35 돼가지고 결혼하고 자기도 이미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있는 이 친구도 별 볼일 없는 제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불러줬을 때 이컷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마을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나 그걸 왜 그랬는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날 알았어요. 내가 얘한테 내가 네 이름 안 되는 사실을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한 10명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 아는지 다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10명이 다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만 골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얘네들이 내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설로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만 왔어요. 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렇게 사람의 외롭고 닫혀있고 힘들었던 마음의 문을 싹 열어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다는 거. 네가 누군지 내가 알아. 그게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제 오셨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를 때, 저기 앞에 가는 그 권사, 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영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나요? 속히 내려와. 그냥 내려오는 게 어떻게 내려와요? 속히 내려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단어가 뭔가요? 이 속히야. 속히.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해서.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약간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는데 혹시 자는데 춥지는 않을까? 밥은 세 끼나 다 먹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방학이 됐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요. 그러면 백이면 백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와. 빨리. 요 앞에 빨리가 왜 붙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마음. 빨리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요 앞에 빨리라는 단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당신이 빨리 오라 그래서 빨리 오냐? 고속기사 기사가 빨리 운전해야지 오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분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이 애타는 어머니의 마음을 못 읽으신 분이야. 어머니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이분은 지금. 한번 가상으로 한번 해봐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요. 그럴 때 엄마가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와 이러는 거 하고 또 오냐? 이거 하고 확 다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삭개오의 이 마음에 지금 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내려놔주고 계신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마음의 짐을 내려놔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뭘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이 삭개오의 얼어붙고 닫혀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이 마음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풀어주시고 녹여주고 계신다 이런 거를 이걸 한번 느껴보시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인가 하는 걸 지금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결정판이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이야, 이 같이 잠을 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두 사람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요, 이제 만났어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서로 알아가야 돼요? 이름을 알아야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서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지게 되면 밥을 같이 먹죠.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 조금 더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더 가까워지면 뭘 하나요? 자요, 벌써? 아따, 성질 굉장히 급하다.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자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죠.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집으로 놀러 오게 초대한다는 것만 해도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상당히 감출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가 진짜 가까워지게 되면 너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않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두 사람 사이는 마누 가릴 벽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자겠다, 이게 지금 삭개오의 이걸 어떻게 주는 거야? 이 왕따 된 거를 완전히 풀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하고 그럴지 내가 모르겠다만 나는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사람이야. 와, 이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어요.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 내려온 게 다행이죠. 빨리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서 모시고 갔어요? 즐거워하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즐거워졌다는 거. 즐거워졌다는 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 아는 거 참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즐거워졌다는 게 있으면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즐겁지 않다고 그러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잖아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자, 그랬는데 가가지고 가니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웃들이 삭개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까지도 비난을.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새끼네 집에 가서 잘 수가 있냐. 근데 이 똑같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웃들은 비난을 하고, 어? 그러는데 똑같은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잔다 이거야. 그게 예수님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이야.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만난 삭개오하고 이웃이 만난 삭개오가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을 놓고 이웃들은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같이 자.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대개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밖에서는 칭찬받는 자식들 집에 들어오면 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자식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부모는 받아주셔야지. 그게 부모잖아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욕하는 것보다. 남 밖에 나가면 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당신은 굉장히 무능한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요? 안 들죠. 밖에서는 당신 참 무능한 사람이야.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야지 힘이 나오지. 우리 집이 살아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광고는 약간씩 과장을 다 많이 해요. 여기도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침대 광고도 과장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 침대를, 비싼 침대를 사가지고 누우면 단잠 잔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좀 아꼈다가 별 다섯 개짜리 장수 돌침대 살 수 있겠죠. 근데 장수 돌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단잠이 오나요? 여기 지금 혹시 장수 돌침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좀 죄송합니다. 이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싼 그 침대를 갖다가 사기만 하면 거기 누우면 그냥 단잠이 와요? 내 속에서 지금 열불이 나고 있는데 그게 장수 돌침대에 누웠다고 잠이 와요? 내 마음속이 편해지면 그러면 아무데나 머리 갖다 대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비싼 침대에서 단잠 못 자는 분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에게 비싼 침대를 사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의 마음속에 화를 풀어주려고는 안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화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놔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아주 놀랄만한 일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쁜 방법으로 토색한 게 있다면 네 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나요? 아니면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화가 풀리면 정답을 제가 얘기한다니까. 저는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 충고도 안 하고 한마디 비난 안 하고 그때 너 섭섭했구나, 그때는 힘들었겠다 이 얘기만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줄줄줄줄 울다가 나중에 그래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 볼래요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다 답을 얘기해. 내가 얘기 안 해도 마음속에 화만 풀어주면.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자꾸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 정말로 현명한 농부들은 다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씨를 뿌리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꾸 씨를 뿌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밭이 가시덩쿠리라든가 이게 바위 위에다 막 뿌려대. 그러면 이게 결실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우리는 결실이 안 나는 거 보고 욕을 해. 이 새끼 내가 얼마나 더 얘기를 해줘야 되냐? 지금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줘서 결실이 안 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엄마 얘기가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야. 엄마 얘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얘기해도 나는 지금 그게 내 머리에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마음의 밭을 먼저 가셔야 돼.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게 뭐죠? 화를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씨가 뿌려지고 그러면 100배, 10배의 결실이 맺게 되는데 마음의 밭만 갈아주시게 되면 부모님이 얘기 안 해도 이 마음속에서 이미 나와. 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성령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화가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화만 쫙 풀어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 이놈이. 근데 또 한 놈은 똑같은 옥토에다 같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린 다음에 돌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이 돌 밑에 있는 놈은 어떻게 커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똑바로 안 크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크겠죠. 우리가 얘가 이렇게 크는 게 너무나 보기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줘요. 야, 이게 지금 콩이에요. 야, 콩아, 너 네 친구 한번 봐라. 얘 똑바로 이렇게 크지 않니? 너도 그렇게 커야 되는데 너는 왜 삐뚤어 커냐? 어? 너 앞으로 똑바로 커라. 알았냐? 그러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똑바로 커요? 그럼 또 얘기 또 해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네 옆에 있는 애를 봐라. 똑바로 크지 않니? 너도 앞으로 그렇게 커야 된다. 이건 마지막이다. 나도 이제 목 아프다. 이제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화가 났어요. 너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냐? 내가 임마 너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내가 남의 집에 갔으면 뭐하러 얘기하겠냐, 내가? 알았지? 엄마 마음 알았지?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나중에는 화가 나. 너는 종자가 글렀어. 너는 분명히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너는 아버지 닮았어. 네 아버지하고 똑같은 점이 그거야. 엄마 말 안 듣는다는 거. 그래 봤댔자 얘는 똑같아. 얘가 진짜로 지금이라도 똑바로 크기를 원하시게 되면 충고하거나 야단치실 거 없어요. 이거 치워주시면 돼. 이거 치워주시게 되면 어느 날서부터 얘는 똑바로 조금씩 크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똑바로 커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똑바로 커. 왜? 누가 제일 똑바로 크고 싶어요? 본인이 아니고 본콩이 제일 똑바로 크고 싶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이거를 내려놔 주시면은 속에서 저절로 똑바로 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밭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래서 원더풀 그랬더니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거를 갖고 있게 되면 인생이 즐거울 줄 알고 남한테 욕먹으면서 이걸 부둥켜 잡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 인생이 안 즐거워. 오히려 결과가 왕따 당하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야 즐거워졌어요. 이제 즐거워졌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인생이 즐거운데, 해피한데. 그래서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집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루었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똑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안 들리시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이 상담에서는 만난다는 표현을 해요. 이 같이 막 속에 있던 아픔을 얘기하면 다 같이 가서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같이 울면서 공감해주고 그래요. 집단을.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이야 내가 진짜 너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사람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는 했지 머리로. 마음으로 만나지는 않았어. 그 사람이 아픔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걸 우리는 만나지는 못했어요. 지금 한국의 가정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부인하고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알아, 머리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지는 않아. 아내를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자녀를 마음으로 만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야. 아는 사람들끼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굉장히 많아, 지식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아.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무나 답답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서에 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니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면 내가 너랑 같이 먹고 네가 나랑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왜 내 음성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문을 안 열어주냐.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마음의 문 열고 있다고 안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밖에서 기다리시나요? 네가 나무에 올라와. 네가 나한테 와. 네가 싫은데 내가 들어가 봤댔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의 밭을 이거를 갈고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는 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지 진짜 만나는 거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는 것뿐이야. 아는 게 많아지는 것뿐.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진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저 사람하고 10년을 살고 있지만 난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는 지금 안 만난 거죠. 나는 지금 우리 애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녀하고 지금 안 만난 거죠. 이제는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려면 들어주셔야 돼, 그 마음을. 그래서 성서에도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하라고. 좋은 얘기는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더풀 카운슬러로 예수님을 모시면, 정말로 내가 어려운 일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놔 주시고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지신다는 걸 맛볼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24시간 언제든지 예수님이 대기 중이라는 거. 앞으로 지금까지 이 남포교회가 정말로 이 잠실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그 앞서가는 교회인데요, 더 많은 일들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일들이 이 남포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